요한계시록 32번 메시지 그리스도의 변화시키고 건축하는 생명을 체험함. 1925년에 나는 계시록을 읽고 연구하며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직면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처음 세 장, 특히 일곱 교회들에 관한 두 장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는 일곱 서신들에는 거의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난해한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가장 난해한 구절들 중 하나는 3장 12절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1년 전에 이것을 읽었을 때 나는 이것을 이해하는 데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둥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분의 새 이름을 우리 위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문제에 관해 내가 참고했던 책들 중 어떤 것도 내 의문에 답해줄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생도 그 단어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구절의 참뜻을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은 모든 주석가들에게 난해한 구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누구도 적절한 체험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마침내 나는 이 약속이야말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일곱 서신들 가운데 있는 일곱 가지 약속들 중 가장 큰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이기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 우리에게 필요한 체험이 없다면 3장 12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념에 따르면 약속은 축복과 관련됩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없다면 약속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3장 12절에서 주님은 내가 그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그를 만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이나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를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은 두 가지 변화와 건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 미국에 온 이래로 나의 부담은 이 두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분의 성전 안으로 건축되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우리 위에 기록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수준에 달하는 이들은 그들 속에 합당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수준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한 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적은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에게 진실되다면 그때 우리는 변화될 준비를 한 것이며 또한 그분이 우리를 기둥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합당한 위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귀한 재료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는 기둥으로 건축될 것을 요구합니다. 흙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까? 흙이 보석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건축 안으로 건축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3장 12절에 앞서 우리는 2장 17절에서 그분을 감추인 만나로 먹음으로써 흰 돌로 변화될 수 있음을 가리키는 주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최고 큰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과 관계있으므로 바로 우리 존재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최고 큰 축복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흙덩어리라 합시다. 당신이 내게 그 무엇을 준다 해도 그것이 금이든지 다이아몬드이든지 나는 여전히 흙일 뿐입니다. 비록 당신이 나를 하늘로 데려가서 하나님 자신 앞에 둔다 해도 나는 여전히 흙일 것입니다. 최고 큰 축복은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거처에 관계된 그 무엇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객관적인 축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은 우리를 그 무엇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우리를 귀한 재료로 변화시킨 다음 하나님의 건물 안으로 건축시키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 말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당신의 관념을 절대적으로 혁신시킬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이상을 보았다면 여전히 주께서 당신에게 외적인 것들로 축복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대를 저버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이 이상을 보았다면 교회 생활에서 주님의 뜻은 우리 밖에서 무엇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존재와 관계된 그 무엇을 하시려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른 존재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위에 쓰여지는 세 가지 이름. 주님은 우리를 기둥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새 이름,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분의 새 이름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어떤 것 위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그것에 칭호를 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당신의 이름을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나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담대함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령 내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졌고 당신이 내 이름을 묻는다 합시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내 위에 기록된 것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니. 이것이 나의 이름이요 나의 칭호입니다. 어떤 대적자들은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성 모독이라고 나를 참소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나는 단지 기록되어진 사람일 따름이요 기록자는 그분이십니다. 당신은 그분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우리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새 예루살렘이란 글자가 당신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은 당신에게서 새 예라는 글자만을 볼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일정 기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 예루살렘이란 이름의 모든 글자가 당신 위에 기록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주님은 그분의 새 이름을 우리 위에 쓰실 것입니다. 주님은 늘 새로우심으로 정령코 그분은 옛 이름이 아닌 새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의 새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우리가 적절한 체험을 한 후에라야 비로소 이 새 칭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미뤄봐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은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같이 만드는 것이요. 우리를 새 예루살렘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것이요. 우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표현으로 만드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기록하시는 방법. 저희들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가장 큰 축복이 그분이 우리를 그 무엇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것을 성취하시는 방법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우리 위에 기록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역사되는 것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속성들이 그분의 새 표현으로서 우리 안으로 역사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 이 새 이름이 우리 위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분의 요소를 우리 안으로 역사하는 것이 이 이름들을 우리 위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석화된 나무의 예를 살펴봅시다. 먼저 평범한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물이 그것을 거쳐 흐르면서 그 물은 천연적인 나무 요소를 씻겨내 버리고 굳은 광물질 요소로 그것을 대체합니다. 이런 과정이 일어남에 따라 그 나무는 점차 석화됩니다. 이 과정이 완성된 후에 우리는 그 나무 위에 석화목이라는 글자를 써도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 가지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신성한 요소가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되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에서 가장 큰 축복은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분이 자신을 우리 안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새 예루살렘의 일부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체험과 함께 하나님께 속한 그 무엇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축복들을 갖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비록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지만 우리는 이 외적인 돌보심을 진짜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참된 축복은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놀라운 새 이름이 기록된 기둥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최종 완성.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3장 12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당신에게 말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대로 하나님의 건축을 통해 수행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문제가 크게 간과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당신은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건축에 관한 말을 한마디도 듣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건축이란 단어를 함양과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건축하는 것은 단지 함양하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이들이 함양, 교화를 역설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실제로 건축하는 것에는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경의 궁극적인 최종 완성이란 말입니까? 성경의 마지막 두 장에 이를 때 우리는 종교나 도덕이나 윤리나 함양을 찾아볼 수 없고 하나의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예루살렘을 하늘의 큰 저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결코 주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가기를 열망하지만 하나님의 갈망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옛 창조와 새 창조 안에서 역사하신 것의 궁극적인 최종 완성입니다. 모든 책은 반드시 하나의 결론을 가져와야 합니다. 어떤 책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최후의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 완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일곱 서신들 중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서신은 하나님의 목적의 최정점인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성경의 궁극적인 최종 완성에 도달하고 있는데 이는 성경과 이 서신이 모두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서신은 일곱 서신 중 하이라이트 뿐 아니라 전 성경의 최정점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변화와 건축의 필요성.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었을 때 그의 입에는 달콤해서나 배에서는 썼습니다. 우리의 체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상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이상이 너무도 달콤했기 때문에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을 본 뒤 여러 해에 걸쳐서 우리는 체험에서 쓴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이 쓴 느낌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가련한 상황과 관계에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사역에 매우 가까이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건축을 관심하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축복과 개인적인 영성만을 관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근본주의적이고 교리적으로 옳은 것을 관심하지만 하나님의 건축은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혁신되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스러운 이들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고 애정어린 말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교리에 관해서는 잊어버리고 당신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어떠합니까? 교리가 옳건 그르건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어떠한가입니다. 수년 동안 교리를 관심해 왔지만 당신 속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당신은 25년 전에 당신과 여전히 똑같습니까? 아마 당신은 어떤 변화나 건축을 전혀 체험해 본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자신이 영적이고 성경적이고 근본주의적이고 올바르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 존재의 어느 부분이 변화되고 또 누구와 건축되었습니까? 날마다 당신은 성경을 가슴에 안고 교리에 있어서 근본주의적으로 올바르려고 애쓰고 있지만 당신의 존재는 어떠합니까? 당신 안에 바뀐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함으로써 변화됨. 하나님의 건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건축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이 된 나무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나무는 천연적인 것이어서 그것의 돌의 본질을 아무리 주어도 광물질의 요소를 전혀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건축에는 목재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의 건축 안에는 오직 보석들과 금과 진주만이 있을 뿐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열두 기초는 보석들로 층을 이룬 것이며 온 벽은 백옥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흙이나 나무에 속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본래 우리는 모두 흙이나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나무가 흙보다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여 흙보다는 나무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흙도 나무도 하나님의 건축하는 손에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흙으로 된 사람들은 보석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나무로 된 사람들은 돌로 변해야 합니다. 나무 조각이 돌로 변화되는 길은 생수로 하여금 그것을 거쳐 흘러서 나무의 본질을 씻어내게 하고 견고한 광물질 요소로 그것을 대치시키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서 석화의 과정은 영적 실제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진실로 그분의 신성한 생명의 흐름으로 우리를 석화시키고 계십니다. 이 흐름은 계시록 22장 1절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강은 온 성의 구석구석에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내 속에 쓴 맛, 즉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쓴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이 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생각보다 더 무지하고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아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도 당신의 모든 부분은 여전히 흙이나 나무일 수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 속으로 분배하심으로써 변화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성경 지식을 잊어버리고 당신의 종교도 잊어버리십시오. 다만 한 가지,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 속으로 분배하심으로써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가만을 주의하십시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수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 자신은 여전히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안으로 분배된 그분 자신 외에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그 어느 것도 무가치합니다. 나는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에 관해 많이 모릅니다. 나는 단 한 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제 안으로 분배하고 계시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 흘러들어와서 나의 천연적인 요소들을 씻어내고 그분의 신성한 요소로 그것들을 대체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깊은 부담이 있습니다. 당신이 선하든 악하든 거룩하든 속되든 영적이든 비영적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당신이 주님에 의해 만진바되고 변화되었느냐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을 기꺼이 열고 말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통과하소서, 주여 내 안으로 나를 거쳐서 나로부터 흐르시고 천연적인 요소의 모든 티끌을 씻어내소서. 주여, 나는 외적인 개선이 싫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교정되는 것에 지쳤습니다. 나는 종교와 성경 지식에 실증이 나고 개인적으로 신령한 것에도 실증납니다. 주여, 나에게는 당신의 신성한 요소가 너무 적으므로 내 상태에 관해 절망적입니다. 나는 수년 동안 배워왔으며 함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지금 상태 그대로입니다. 참된 형제 사랑. 빌라델비아 교회는 크게 잘못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 교회가 형제 사랑의 교회라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류의 사랑입니까? 그것은 단지 외적으로 서로를 가슴으로 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것이 참된 형제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형제 사랑이란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되어지고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난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표론에서 볼 때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은 마치 꿀과 같으며 결코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천연적인 생명과 천연적인 사랑은 유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꿀입니다. 천연적인 형제 사랑은 누룩처럼 하나님께 밉상스러운 것입니다. 참된 형제 사랑은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되어진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본질과 요소는 반드시 신성한 생명의 흐름에 의해 씻겨 내려가야 하며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로 대치되어야 합니다. 기둥이 되는 것의 의미. 기둥이 된다는 것과 주님에 의해 우리 위에 기록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주님은 그처럼 천연적이고 나무와 흙으로 되어 있는 우리를 기둥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써, 즉 우리의 천연적인 요소를 씻어내고 그분의 신성한 본질로 대치시킴으로써만 가능합니다. 3장 12절에서 만든다라는 단어는 우리를 무엇으로 조성하거나 우리를 창조적으로 구성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그분의 간증으로서 우리는 성경적이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에게는 당신의 석화작용이 필요하다는 이상을 보았습니다. 나는 나무이므로 당신에 의해 돌로 변케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 흐르시고 나의 모든 천연적인 존재를 씻어내사 당신 자신으로 그것을 대체하소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오늘날만큼 주의 자녀들에게 열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변화와 건축에 대한 참된 체험이 결여되어 왔습니다. 이런 결핍으로 인해 3장 12절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오로지 체험을 통해서 이 구절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합당한 교회생활 안에서 주님은 나무토막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이 문장은 간단하지만 그 의미는 심오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주님은 우리를 교정하고 계시지도 않고 또한 단지 우리를 불태우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를 나이든 자나 새로운 자나 모두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이것을 이루시는 유일한 길은 우리 속에 그분이 신성한 흐름이 되시는 것 뿐입니다. 심지어 주님 자신도 이 문제를 빨리 해내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참을성 있게 그분 자신을 신성한 흐름으로 우리 안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외적 행태를 교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천연적인 본질을 씻어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태가 단순히 개선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갈망하십니다. 이를 위해 그분은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열망하십니다.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남들은 어떠한가를 알고 싶어 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의 주님의 일은 당신이 점차로 그분의 변화시키는 요소에 의해 변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신성한 흐름 안으로 당신 안에 역사하여 당신의 천연적인 존재를 씻어내고 그분의 신성한 본질로 대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심으로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이, 즉 그분의 건축을 위한 귀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재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건축물로 건축하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건축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적합한 칭호를 기록하여 그분의 작품에 상표를 붙이십니다. 목수가 어떤 물건을 완성한 후에는 그 위에 라벨을 붙일 것입니다. 그 라벨이 바로 그가 만든 그 물건의 칭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를 그분의 성전 기둥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앞으로 볼 메시지에서 우리는 성전이 성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온 성이 확대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기둥이 되는 것은 결국 새 예루살렘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3장 12절에서 우리는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지만 주께서 그 위에 두실 칭호 이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성전의 일부분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적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조만간 주님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우리 위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것에 따라 그분은 우리에게 상표를 붙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변화시키고 건축하는 생명을 체험함.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체험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체험은 너무 진부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간증할 적마다 그것은 진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최신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새로운 체험은 그분이 우리를 기둥으로 만들고 우리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쓰시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체험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그분의 새 이름을 갖게 됩니다. 오직 당신만이 이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만이 그것을 산출하는 체험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새로운 체험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는 주님을 그처럼 오랫동안 알아왔던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기 원합니다. 주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당신의 변화시킴이 내게 필요하다고 깨달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여, 나는 그 모든 해 동안 개인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께서 나를 통과하여 흐르시고 나의 천연적인 개인주의를 씻어내사 당신의 본질로 대체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변화되어 당신의 몸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당신에 의해 건축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는 천연적인 것과 개인주의적인 것을 미워합니다. 나는 변화시키고 건축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뭔가 새로운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변화시키고 건축하는 생명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아마 당신은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생명은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당신을 죄와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마 변화시키고 건축하는 생명을 전에 체험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죄와 세상에서 구원되었지만 당신은 변화되었습니까? 다른 이들과 함께 건축되었습니까? 여러 해 동안 당신은 천연적이었고 개인주의적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나로 하여금 이상을 보게 하시고 새롭게 당신을 변화시키고 건축하는 생명으로 체험케 하사 당신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만드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 나로 새 예루살렘의 일부분이 되게 하소서.